제1장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용어나 의문에 불과할 뿐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그분의 아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그 근원과 깊이와 풍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나 교리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분의 아들을 아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가 그분의 아들이지 많은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는 길이시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방법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을 때 우리는 길을 얻으며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방법을 소유합니다. 모든 참된 믿는 이는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은 이 궁과 주 예수님이 길이요 주 예수님이 방법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에게는 적어도 주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로서 믿는 이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므로 그분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행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적어도 이 공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한 번은 이 길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 길은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분 밖에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주 예수님만이 처음 구원받을 때로부터 내내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에 관하여 메시지가 주어진 후 어떤 형제가 그 전한 형제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나는 시종일관 패배해왔지만 오늘은 만사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 전한 그 형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승리에 이르는 길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승리는 나 자신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한 그 형제는 솔직한 말로 즉시 대답하기를 만일 당신이 발견한 것 전부가 승리의 길이라면 당신은 또다시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 홀로 길이시고 방법이십니다. 길은 그분을 벗어나서는 없는데 이는 그분이 친히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얻은 것 전부가 단지 방법뿐이라면 우리는 곧 그것의 효과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이들의 체험을 듣고 귀하게 느끼지만 다른 이가 만진 주님은 보지 못하고 방법만을 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패배에 패배를 거듭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우리가 길이신 주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을 믿는 것과 공식을 믿는 것은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임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눈이 열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은 결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방을 얻고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믿는 이가 와서 그를 보고 그의 간증을 듣고서 그도 또한 그가 얼마나 무용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도록 빛 비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겸허하게 자신을 단념하기를 배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그가 첫 번째 사람이 체험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형제에게는 그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형제에게는 믿음은 전혀 없고 믿음의 공식의 모방만 있을 뿐이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번째 형제가 얻은 것은 방법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방법은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방법은 죽어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모두가 죽어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 두기로 합시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은혜로우신데 나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단지 어떤 사물에 불과하며 그것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도 방법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일 때만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모든 방법을 배웠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방법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길이며 그리스도가 당신의 방법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길과 방법만을 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법이라면 모든 것이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방법뿐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확하며 비할 데 없이 좋은 것일지라도 여전히 죽어있고 영적인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기도와 효과 없는 간증들의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방법을 모방하였을 뿐 주님 자신을 접촉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 주님의 종이 어느 곳에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한 형제가 그 메시지를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승리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전과 같이 패배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말씀 전한 그 형제에게 나아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자 곧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분을 보지 못했다고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형제가 얻은 것은 방법이 아닌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터가 견고케 되었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형제는 다시금 실패하였는데 이는 그가 주님 자신을 받지 않고 영적인 가치가 없는 방법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동기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주님께 계시를 구하는 대신 나중에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써서 방법을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를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얼핏 보는 것 같지만 아마 주님을 보았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만큼 큰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은 참된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단지 방법을 이해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방법을 아는 데에는 주님을 아는 데에서와 같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른 이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듣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이 주님만을 의뢰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생명을 만집니다. 주님을 만질 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주님은 자신을 길로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해설을 진리로 여기는지. 그러나 사실상 진리는 어떤 사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진리가 우리에게 교리가 되고 마는지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많은 교리들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해왔는지 모르지만 아직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간의 길이만큼 교리들을 들어왔겠지만 역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죽음의 교리에 관하여 말하면서도 이 죽음의 능력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활 생명에 관하여 대화하지만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모두가 교리뿐이라면 우리는 죽어있는 어떤 것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 하나가 내게 범죄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평안합니다. 당신이 그를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말라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이에게 편지로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죽음을 애통해해야 하는지요. 당신이 울라고 하면 울고 울지 말라고 하신다면 울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대할 때 웃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의 말을 듣고서 울거나 울지 않는다면 그의 애통해함이나 그렇지 않음은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둘 다 거짓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생명이 아닌 죽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형제를 대하여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당신이 죽은 교리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무릇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우리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것, 곧 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고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그 차이를 봅니까? 그 차이는 너무 크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하지만 생명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기억력을 조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 유발됩니다. 우리를 제어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이 아닌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영적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를 기억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며 따라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로 인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대편의 무례함을 참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무례한 그 형제를 격한 감정으로 책망하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양심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례한 형제에게 가서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자기 감정을 얼마나 건드렸는지를 생각할 때 그는 다시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형제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꾸짖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심하게 찔렀던 그 형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자 다시 한번 화가 되살아났습니다. 잠시 있다가 펜을 들고 이어서 더 썼습니다. 쓰고 있는 동안 내내 속에서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 아닌 교리에서 나온 결과임을 알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을지라도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만일 그 형제를 만난다면 인사하며 악수는 하겠지만 속에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차이를 보았습니까?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만일 교리는 있는데 진리는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이 있는 것은 생명이고 주님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속을 비추시고 역사하신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음에 이어서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행위를 산출하지만 행위는 생명의 대치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는 생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노력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교훈들인데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관용하고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를 지쳐버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일임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어린 신자들에게 두드러집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상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얼마 동안을 노력해보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데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행위는 결코 생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만일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행할 필요가 조금도 없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귀가 어떻게 들으며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눈과 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각각 매우 자연스럽게 보며 조금 더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듣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행위를 낳지만 행위는 결코 생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이 점에 관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대신 때때로 행위는 생명의 부재 또는 생명의 약함을 증명해 줍니다. 생명은 선한 도덕을 낳겠지만 선한 도덕은 생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로서 어떤 형제가 매우 온유하고 온건하며 겸양한 사람이라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칭찬하면서 이 형제의 생명은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럴 때 그는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가 아무리 온유하고 온건하고 겸양하다 해도 그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람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결코 다투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지 그에게 풍성한 영적 생명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타고난 것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상을 신봉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능력이라고 단정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선을 행할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일들을 하기 위한 힘이라기보다 오히려 한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능력일 뿐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어떤 지방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자네는 왜 그곳의 집회에 참석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나이든 사람은 맞아 열광함에 관한한 우리 집회는 그곳을 못 당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잘 모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열광하는 분위기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이든 형제가 무슨 말이지? 열광적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명이 있나? 라고 묻자 젊은 형제는 거기에는 전혀 요란스러운 것은 없어도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열광하거나 격앙되거나 목소리가 커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사람은 철학적인 말투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열렬한 것을 좋아하겠지만 나는 사상이 깊은 말씀을 좋아하지. 나는 심오한 말을 들을 때 생명을 만나게 되거든. 나는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하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형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많은 때 당신이 언급한 그런 깊은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조금도 생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생명이 감정적인 흥분도 사상이 깊은 말씀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들, 총명하게 말하는 것, 논리적인 논쟁들, 사려 깊은 논설들이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열광함도 아니고 사상이 깊은 말도 아니라면 어디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표현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정보다 더 깊고 사상보다 더 심오한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단 그것을 접하면 즉시 안에서 소생될 것입니다. 생명이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사상보다 심오하며 사상은 결코 생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보다 더 깊으며 감정은 생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것들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소위 뜨거운 영적 분위기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접했을 때 생명을 접했다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체험들이 우리에게 확언의 주거니와 뜨거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능한 많은 이들이 주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며 쉽게 흥분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 외의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아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또는 우리의 사상이 얼마나 깊은가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생명을 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특별히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데에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안다면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모든 천연적인 노력은 철저히 헛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만을 앙망하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그분을 앙망하기를 배워감에 따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소유하기를 갈망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배운 후에는 그분을 신뢰할 필요성에 관해 얼마간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일이 엉망이 될 것이라 염려하여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하면서 그분을 앙망하기를 배웠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시는 대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을 앙망하고 기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와 관계 있는 길은 주님 당신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로 모든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길이 없고 진리도 생명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습니다. 혹은 뜨거운 분위기를 생명이라 부르며 분명한 생각을 생명이라 칭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살아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만질 수 있도록 많은 외적이고 단편적인 관심사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그분께 구합시다.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사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